우리 고린도전서 4장 14절부터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267면에 있는 고린도전서 4장 14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우리 남자 성도님들 한 절, 여자 성도님들 한 절 이렇게 14절부터 읽겠습니다. 찾았습니까? 예. 자,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계속 보고 있는데 사실 이제 한 그 큰 논쟁과 또 교훈이 일단락 됩니다. 이것은 1장 10절에서부터 시작된, 그러니까 이게 편지잖아요. 편지죠. 교회를 세웠던 설립자인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서두에 이 수신 그리고 발신, 수신 그 상황, 일반적으로 편지 서두에 나오는 인사말을 제외하고 1장 10절부터 시작하는 기나긴 논쟁이 오늘 본문에서 단락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다음부터 5장부터 시작되는 이제 구체적인 교회 안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꼬집으면서 실제적인 그 문제가 교회 안에서 상당한 그 분란과 다툼과 그 원인이 되어 있던 현존하는 그 문제를 하나하나 바울의 판결하듯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것이 이제 5장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 기나긴 논쟁을 결론짓는 단락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하죠. 그리고 이 다음에 5장으로 넘어가는 이 아주 그 큰 전환점이 돼서 우리가 또 중요합니다. 결론입니다. 이게 사실. 왜 바울이 이와 같은, 그러니까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토탈로 보면 대략 한 4분의 1가량을 이 지금 전반부에 할애하고 있어요. 그리고 5장부터는 구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각 문제를 다루는 그 단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앞부분입니다. 앞부분이에요. 여기서 보면은 1장 10절부터 시작된 이 논쟁이 지금에서 와서 결론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전히 모든 것이 다 해결되냐? 그렇지는 않죠. 이제 본격적으로 5장부터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바울이 이렇게 전반부에 시간을 들여서 기나긴 논쟁을 스스로 이 편지 가운데 벌여오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제가 여러 교회들을 이렇게 보면은 참 목사님이 설교를 참 잘하시는데, 잘한다는 기준, 여러분이 이제 많은 성도들을 만나면 목사님 설교 참 잘해, 저 말고요, 일반적으로 성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저는 속으로 그 앞에다 놓고 대답을, 질문은 못하고 속으로 잘한다는 기준이 도대체 뭐죠? 이제 이렇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평가할 때, 아, 저 목사님 참 설교 잘해. 그 잘한다는 기준이 뭔가? 다 다르죠, 기준이. 어떤 분은 잠을 안 오게 하면 잘하는 것 같아. 또 어떤 분은 뭔가 좀 그 막 생각하지 않아도 가만히 앉아도 이해가 되게끔 잘 풀어주면 잘하는 것 같고 그 기준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 어떤 목회자가 참 설교 잘하는 목사가 있더라고요.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분들을 보면은 연륜이 저보다 훨씬 높고, 아, 요즘은 인터넷 시대여서 큰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면 그분 대략 10년에서 20년 목회하신 분들의 자료가 대부분 다 있습니다. 그러면 한 20년 전에 설교하셨던 그분의 모습과 이제 관록이 묻어나는 대략 한 60대 후반, 70대 다 돼서 하는 설교가 정말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르더라고요. 그만큼 설교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고통스러운 작업이다. 그 작업의 연속 속에서 10년, 20년 하다 보니까 저런 설교가 나오는구나. 저거는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그 감동적이고 그냥 그 말 한마디부터 묻어나오는 그의 그 연륜, 그 통찰력, 성경에 대한 이해, 이 모든 것들이 훌륭한 자산이 되어서 그의 선포가 위대하다. 참 설교 잘하신다. 라고 하는 분들이 여럿 있습니다. 여럿 있어요. 근데 또 이제 설교 잘한다고 교회가 크냐? 그러지도 않아요. 그리고 아, 정말 저런 설교는 성도들이 다 은혜 받겠다. 라고 생각하는 설교도 성도들이 은혜를 못 받아요. 못 받고, 돌아서면, 흉을 보고, 또 막 이런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또 반대로, 아, 저분은 참, 설교를 참, 나름 열심히 하시지만, 기준에 볼 때, 일단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중심으로 좀 하는 설교가 저는 잘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참 성경이 설교 안에 빠져버렸는데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가라고 할 때가 종종 있더라고요. 어떤 분의 설교는. 그런데 그 설교를 참 은혜 받고 막 아멘하고 막 성도들이 막 그런 분위기도 있더라는 거죠. 도대체 이게 무슨 현상인가? 설교를 참 성경적으로 잘하는데 은혜 받지 못하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대충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튼 이 성경을 중심으로 하지 않은 설교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어놓고 설교가 끝났는데 오늘 본문이 뭐지? 이제 이런 설교. 이런 설교에도 은혜를 받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뭐지? 이런 생각을 해보니 저 나름대로 뭐 깊게 생각은 안 했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것이 뭐냐면 관계의 문제다 이거는. 관계의 문제.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의 문제다. 목사와 성도와의 관계가 좋으면 뭐 목사가 어떤 말을 해도 열린 마음으로 들을 거란 말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말씀을 정말 훌륭한 성경 해석을 내놓아도 그리고 그게 우리의 정말 필요한 말씀이다 할지라도 돌아서면 그게 내 마음의 말씀으로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결국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와 관계를 잘해야 돼요. 여러분 저하고 관계를 좀 잘 맺어보십시다. 2016년에 네, 잘 맺어보십시다. 개인적인 어떤 사소한 감정의 관계가 아니라 최소한 이 자리에서 최 목사가 선포하는 말씀이 내 말이 아니니까 제 말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그 정도의 관계. 일방적인 선포 여러분은 귀만 열어놓고 듣는 것이 아니라 아 하나님 앞에서 지금 최 목사가 설교하는구나. 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말씀을 듣는구나 라고 하는 그 엄중함 그리고 대단히 그 거룩하고 엄숙함이 우리 서로 간에 있어야 되는 거죠.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는 바로 그와 같은 심정으로 준비해야 되고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제 책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도 그냥 세상 속에서 정신없이 살다가 그냥 앉아서 귀 열어놓고 말씀드려야지 이게 아니고 주일날 선포된 그 말씀을 가지고 나름 2, 3일 동안 삶의 그 우리의 삶의 그 자리에서 몸부림치다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 말씀대로 살았더니 이러이러했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하나님 힘주십시오. 그 말씀이 내게 아직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막 이런 그런 계속되는 하나님을 그 끈을 붙드는 그런 관계 속에서 목사와 성도와의 관계는 두터워지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제가 좀 피곤해서 말씀 준비가 혹 약간 부족해서 설교를 했는데도 은혜를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은혜를 제가 주는 것이 아니지만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지금 오늘 이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가장 이 논쟁의 기나긴 논쟁을 결론 지으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이 마지막 히든카드예요. 그들에게 이제 거부할 수 없고 그들로부터 항복을 받아내는 잘못을 인정하게 하는 수치스러움을 주고 그들의 행동과 태도를 바로잡게 하는 마지막 히든카드가 바울이 이제 제시하는 건데 그것이 뭐냐? 그것이 뭐냐?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 특별히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 낳았다. 그러니 너희는 내 자녀다. 나는 너희의 아버지니 너희의 그릇된 행동 그리고 복음을 왜곡하고 결국은 그렇게 교회가 무너져가는 그 상황 가운데 나는 너희를 내버려 둘 수 없겠다. 목숨을 걸고 내가 너희를 지켜내겠다. 너희는 내 자녀다. 자녀다. 여러분 우리 고린도 전서를 우리가 시작할 때 대전제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문제받는 교회는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오늘날에도 뭐 많은 교회들이 다투고 문제가 많다지만 고린도 교회만큼 그렇게 막가지는 않은 것 같아요. 고소고발, 별의별 일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대전제가 뭐였습니까? 이들이 누구냐? 이들은 하나님 앞에 성령의 은혜를 받은 거룩한 교회다라는 이 대전제를 선언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너희가 구원받은 자로서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어요? 너희들은 그런 행동을 보니 너희는 정말 구원받지 않았구나 라고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인 줄 내가 안다. 다만 고린도라고 하는 그 세상 가운데 살다 보니 너희들이 영향을 받고 그래서 왜곡하고 오해하고 복음을 잘못 이해한 결과 그와 같은 일들이 발생했으니 내가 너희들의 생각을 다시 바로잡아주겠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룩하여 성도라 부름받은 자들아, 이렇게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시작해서 이제 논쟁의 마지막에 가서는 너희는 내 자녀다. 자녀다. 여러분 자녀가 곁길로 가면 얼마나 부모의 마음이 찢어지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을 데려다 놓고 너희는 이거 잘못했어? 고쳐. 그리고 너 왜 그렇게 살아? 그렇게 살지 마. 그거 인생 아니야. 대략 이런 식의 이 훈계와 교훈은 누가 하냐면 선생님이나 그리고 뭐 선배나 이 정도로 그런 훈계를 합니다. 그렇죠? 그런 아버지는 어떻게 훈계하겠습니까? 너 그러면 죽어. 죽어. 단순히 말로가 아니고 이 가슴으로부터 끌어나오는 정말 이 고통스러움의 훈계가 나올 것입니다. 심지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에 가는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범죄하는 가운데 하나님 내가 저들을 다 멸하겠다. 그리고 너에게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겠다라고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할 때에 모세의 태도가 어땠습니까? 하나님 나를 생명책에 지우는 한이 있어도 저들로 하나님 역사를 만드십시오. 대단한 고백을 하죠. 부모라면 그래야 되는 거죠. 차라리 내가 죽을게. 너는 살아야 돼. 제발 너만은 살아줘. 내가 어떻게든 너를 살려줄게. 저도 이민 왔다라고 생각하고 10년을 살았으니까요. 이민 온 사람들 다 독하잖아요. 저를 포함해서니까 저한테 욕 안 하겠죠. 왜냐하면 자녀를 위해서 자기 인생을 포기한 것이죠. 저도 어찌 보면 자녀를 위해서 제가 가고 싶은 길을 약간 이렇게 선회한 겁니다. 자녀를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포기하는 것이 부모잖아요. 나의 꿈, 나의 어떤 하고 싶은 일들, 나의 편안함 다 포기하고 우리 자녀들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밤잠 못 자면서 애쓰고 수고한 이민 세대들을 너무도 많이 보아왔고 그 고통의 그 아픔의 결과로 자녀들의 잘됨 얼마나 이 아름답습니까? 물론 모든 자녀가 다 잘된 것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수고와 노력을 본 자녀들은 잊지 않고 부모에게 보답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이제 이민 2세대는 그런 게 사실 없어지는 것 같아요. 잘 돼서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삶을 유지할 수 있어서 그런 세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만큼 자녀라고 하는 것은 부모의 생명인 것입니다. 생명. 그들을 위해서 그 생명이 죽어가는데 누가 그것을 놔두겠습니까? 정말 훌륭한 의사는 치료 가능성이 있는 환자를 절대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그렇죠? 심각하게 질병을 앓고 예를 들면 암, 불치의 암이다. 시한부 인생, 이제 한 달 남았다. 라고 한다면 그 환자를 두고 의사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를 붙들고 나름 최선을 다하겠지만 이제 뭐 거의 의학적으로 볼 때 거의 가능성이 0%다 그러면 의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습니까? 그를 집으로 가서 편하게 쉬게 하는 거죠. 그러나 희망의 가능성이 있다. 조금의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의사는 그냥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광야 시대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그들 안에 가능성을 보고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원망하고 불평의 연속의 삶을 살더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아요. 왜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내죠, 기다림이죠. 그리고 사랑함입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사실 교회 안에는 우리 바울이 말하지만 교회 안에 스승이 많다는 일만 스승은 있지만 아버지가 많지 않다는 말은 사실 교회 안에는 부모님들이 많아야 돼요. 부모님들이 많아야 됩니다. 너 왜 그렇게 했니? 왜 저 친구 왜 신앙생활 저렇게 하지? 이렇게 지적하는 선생님이 아니라 그를 앞에 데려다 놓고 정말 가슴으로 품고 그의 영혼이 잘 되도록 가이드해주고 교사만이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래서 아버지들이 좀 많았으면 어머니들이 많았으면 참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것이에요. 선생님들이 많아지고 그리고 선배들이 많아지고 나 때는 저렇게 안 했어 쟤들은 좀 문제가 많아 그러고 돌아서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정말 그들의 영혼을 보면서 복음에서 엇나갔다 그러면 정말 눈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할 줄 아는 아버지, 어머니가 교회에 좀 많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좀 신앙의 성숙을 경험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15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십시다. 그렇게 자녀처럼 고백하면서 생각하면서 바울이 15절 이야기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습니다.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다. 교회를 이제 지금 바울에 처한 상황은 우리가 지금까지 설명해왔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지혜와 어떤 성령의 경험을 통해서 교만해진 일부의 리더를 통해서 분위기가 점령당한 상태에서 교회를 세웠고 복음을 가르쳤던 사도 바울에게 대적하는 지금 상황 가운데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가운데 지금 바울은 코너에 몰려있는 거예요. 관계의 회복을 우선해야 됩니다. 이제 어떤 말을 해도 그 상황 가운데 자기가 생명을 말해도 복음을 말해도 이들이 고치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최대한 관계를 회복해야만이 산적한 이제 5장에서부터 나오는 고린도 교회의 현실적인 문제들을 답을 제시할 수 있는 거죠. 만일 이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그 일들을 처리할 방법은 결코 없다는 사실도 바울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관계 회복의 최고의 마지막 보루로서 바울이 제시하는 것, 내가 너희의 아버지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생명도 버릴 수 있다. 이 정도의 각오를 담은 마지막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신들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우리 읽었던 말씀처럼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서 낳았다. 여러분 우리 남자들은 잘 모르지만 우리 여성분들 아이를 낳아본 해산의 고통 아시잖아요. 고린도 교회를 낳는 이 우리가 초반 맨 처음에 이야기했지만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힘든 상황 가운데 고린도 교회가 탄생합니다. 태동합니다. 이것은 바울은 정말 해산의 고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얼마나 이 아팠는지 바로 해산의 고통에 비유하고 있으면서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 낳았다. 그만큼 너희는 내 생명이다. 생명. 자, 이 이야기 아버지 자녀를 이야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단지 이놈들아 나를 아버지로 좀 대해주라. 존중해주라. 내가 가르쳤던 것을 좀 권위있게 받아주라. 이게 아니고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한 목적이 있습니다. 16절을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말하기 위해서요. 이 말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이 본문 바로 앞서 지난주에 무슨 얘기했습니까? 바울이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고요? 매맞고 헐벗고 고통당하며 복음 때문에 지금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에베소에서 대단히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랑했던 고린도 교회가 지금 쪼개지고 분열되고 복음을 왜곡되는 지금 나락으로 떨어진 상황 가운데 바울의 심정은 지금이라도 당장 뛰쳐와서 고린도를 방문하고 싶다는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나 그럴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에베소 상황이 심각합니다. 거기에서도 반대에 부딪히고 감옥에 갇히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현재 지금 바울이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들을 향해서 나를 본받으라. 본받으라. 이 무거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자녀는 아버지의 일을 물려받는 겁니다. 그게 자녀예요. 이 당시 자녀예요. 아버지가 하는 일 그대로 물려받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가고 있는 길을 그대로 물려받아 너희도 따라오라는 겁니다. 고통의 자리까지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그들은 무언가 이 사로잡혀서 자신들이 우월함 속에 있어서 높아진 교만하고 그래서 그것으로 만족해하며 실제적인 이 복음의 능력이 뭐냐면 교만했던 인간을 겸손하게 하고 그로하여금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는 능력, 그 십자가의 길로 끌어당기는 그 능력이 복음인데 그 능력은 체험하지 못한 채 높아진 채 그곳에만 만족해하며 사는 이들이 이제 좀 바울이 경험한 영광스러운 성도됨의 삶으로 초청하고 있는 것이 바로 나를 본받으라 라는 것입니다.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처의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현재 지금 2차 전도여행 때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죠. 그때 누구누구 갑니까? 바울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가 교회를 세우죠. 동역자입니다. 그들이 이제 2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지금 에베소에 온 상태에서 지금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쓰고 쓸 때에는 디모데가 같이 있지 않아요. 이미 보낸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 전서를 디모데가 이렇게 가지고 방문한 것 같지도 않습니다. 이미 지금 디모데를 보낸 상태에서 서신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과정에서 이 디모데를 달리 표현해요. 17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 그냥 디모데라고 하지 않아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디모데를 알아요 몰라요? 잘 알죠. 같이 목회, 같이 교회를 세웠으니까 잘 알아요. 그런데 한 번 더 디모데가 누구냐면 주 안에서 내가 사랑하고 신실한 나의 아들이다 디모데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뭘 하겠습니까? 내가 너희 아버지다. 곧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내 자녀다. 근데 내 신실한 내 자녀, 내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낸다. 결국 이 디모데가 아들로서 아들됨이 어떠해야 되는 것을 이들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말할 거예요. 바울의 아들로서 지금 디모데가 방문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처럼 왜 디모데를 신실하고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고 표현을 했냐면, 아마도 바울은 디모데와 그리고 이 편지를 보내면서 마음속에 좀 그 걱정, 근심이, 염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디모데를 환대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디모데도 그렇고 이 편지, 서신을 용납하지 않는다면, 서신의 가르침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고린도 교회는 사실 희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부디 디모데를 자신처럼, 내가 가는 것처럼 그를 따뜻하게 영접해주라. 그리고 이 서신을 내가 니들 앞에서 말하는 것처럼 들어달라 라고 하는 간곡한 바울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의 임무는 고린도 교회 방문해가지고 이렇게 나오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를 생각나게 하는 것이 임무예요. 여기서 나의 행사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바울의 삶의 방식, 그의 행동과 그의 가르쳤던 가르침, 이것을 디모데가 너희에게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할 것이다. 바로 나를 본받는 삶이 어떤 삶인가를 이 디모데가 확실하게 가르칠 것이라는 말이에요. 디모데를 보내고 서신을 보내는 1차 대상, 물론 전체적으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지만 1차 대상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교만한 자들이에요.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 졌으나, 그리고 그들이 19절에 보면 그들이 자랑하고 교만하고 능력이 있다고 하는데 내가 가서 그들의 능력을 확인해 보겠다. 결국 1차적인 메인 타겟은 문제를 일으킨 일부 지도자들이에요. 교만해졌고 그 결과 사도를 대적하고 복음을 왜곡하고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분위기를 이끌어 결국은 복음에서 어긋나게 하는 자들, 그들에게 1차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주께서 허락하시면, 지금 바울이 어디 있다고요? 예배소에서 고난 중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가서 그들의 리더들의 그 능력을 내가 알아보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은 어디서 나타납니까? 바울이 늘 말하듯이 약함 가운데 나타나요. 왜요? 십자가가 어리석고 연약함 중에 생명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똑같습니다. 바울이 사도로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종으로서 능력이 나타나요. 그 능력이 언제 나타나냐? 연약함 가운데, 자신이 연약함 가운데, 매맞고 헐벗고 그 가운데 생명을 건지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 능력을 바울이 알고 있습니다. 교회라 함은, 복음을 품은 자라 하면 그 능력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복음을 왜곡하는 가운데 그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가 그것이 진짜 능력인지 가짜 능력인지 내가 판별하겠다. 왜요? 지금 바울은 진짜 능력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오직 능력이 있다. 현란한 수사학과 지혜 있는 말로 사람들을 꼬셔가는, 요동시켜가는 일부 리더들에게 능력으로 응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절 2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참 멋있죠. 이 말을 할 때에는 분명 바울은 이 말을 하면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했습니다. 기대하고 확신을 가졌던 것 같아요. 아, 디모데를 보내고 이 서신을 받고 이와 같은 나의 그 복음에 대한 항변을 저들이 읽으면 분명 저들의 태도를 고칠 것이다 라고 하는 나름의 확신 속에서 이 마지막 21절로 모든 논쟁을 끝내고 있습니다. 분명히 내가 가서 너희에게 가서 매를 그 갈 때 매를 갖고 갈까? 사랑과 온유하는 마음, 온유한 이 마음으로 나아갈까? 이 말은 결국은 너희들이 이 말을 받아주라. 이 서신을 받고 디모데를 통해서 나를 본받는 삶이 어떤가를 배우고 익혀서 너희의 잘못됨을 돌이켜 다시 복음 가운데로 들어오라 라고 하는 바울의 마지막 기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를 본받는 거예요. 누군가를 본받는 것이에요. 공동체 안에 본받을 사람이 없다는 건 참 불행한 겁니다. 참 불행한 거예요. 목사를 본받으십시오 라고 하면 그래도 목사님은 풀타임으로 매일 성경 붙들고 사니까 그렇게 살죠. 그러니까 안 될 것 같아요. 돼야 되는데. 그러면 장로님 계시지만 장로님 본받으십시오 여러분. 아멘을 안 하시네요. 우리 권사님들을 본받으시고 우리 정말 믿음 있는 우리 어른을 좀 본받으십시오. 얼마나 믿음 있으십니까? 이럴 분들이 좀 우리 교회 참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곧 복음을 전수하는 방식입니다. 그냥 지식적인 가르침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삶으로 증명해내는 가르침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았다 증명해 보라는 것이 야고보서잖아요. 뭐 요즘은 뭐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죠. 행함으로는 의롭다함을 결코 받을 수 없다. 이것은 로마서를 얘기하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 유대인들에게 하는 소리고 믿는 자 복음을 이미 받은 자에게는 야고보서가 말하는 겁니다. 그 믿음을 행함으로 증명해 보여라. 복음을 품은 자는 행함으로 증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능력이 삶 속에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증명해 내는 것이 성도의 삶인 것이고 그 가운데서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 거룩한 성도의 부르심의 성화의 과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영광스러운지는 경험하신 자만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나를 본받으러 갈 때 매맞고 헐벗고 있는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를 앞서 했습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무식하고 멍청하지 않는 이상 우리로 자신처럼 매맞고 헐벗으라고 이 말을 이해하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바울이 삶으로 증명해내잖아요. 그리고 본받으라 하는 것입니다. 힘들어요. 성도의 삶, 신앙생활은 진짜 힘듭니다. 이것을 성도의 신앙생활이 힘들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자가 비로소 이제 성도의 삶을 걸음마를 떼는 자입니다. 성도의 신앙의 삶이 늘 즐겁고 기쁘고 아무 형통하고 아무 어려움이 없어 이 사람 아직 발 한 걸음도 떼어보지 못한 자의 고백이라고 보면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성도의 삶은 힘듭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는 영광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만 허락된 놀라운 하늘의 기쁨이 있습니다. 바울이 우리를 향해서 나를 본받으라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 음성을 저와 여러분이 무겁게 들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까지 우리 각 부서에 선출되신 임원들은 그 2016년도의 예산안을 속히 작성해 주셔서 우리 조 집사님께 제출해 주십시오. 이번 주에 그 예결사 모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렇고 성탄절 전야예배가 24일 목요일 오후 4시부터 시작되고요. 이를 위해서 준비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기사를 보셨을지 모르지만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특별히 그 임현수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 오늘 제가 나오기 전에 기사를 읽었는데 90분에 걸친 마지막 재판을 한 것 같아요. 이제 선고가 떨어진 거죠. 선고가 곧 그 종신노동형입니다. 종신노동. 예? 왜 그죠? 회장님. 결국은 그 60이 넘으신 나이에, 그렇죠? 그렇게 그 노동형을 받았습니다. 이제 지금은 이제 최종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나름 그래도 그 거처하시는 곳이 그래도 괜찮았을 겁니다. 이제 선고가 나버렸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일 텐데, 아, 우리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성도들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여전히 더더욱 기도가 필요할 것 같고요. 아, 우리 일이 아니니까라고 생각하면 전혀 마음에 어떤 동요도 뭐 어떤 정서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의 종으로서 그렇게 힘든 상황을 겪고 있을 때 기도로 함께 돕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따가 기도할 때 이면수 목사님 이런 상황을 놓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어놓고 그것도 처절한 십자가 위에 두고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생명이었고 영광이었고 자랑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 가운데 복음이 임했고 생명이 들어왔습니다. 그 복음과 생명의 고귀함과 능력과 이 영광스러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이제 그것이 우리가 처해 있는 삶의 그 상황 가운데 그 자리 한복판에 하나님이여 그곳에서 증명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주의 영광이 우리를 충만케 두르셔서 그곳에서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와 같은 역사가 지금 흩어져서 생명을 전하는 귀한 선교사님들 그리고 사역자들 특별히 북한의 이면수 목사님에게 하나님 동일한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의 의미를 바치겠습니다.